로마서 9장 3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딱 분위기로 봐서는 로마서가 여기서 끝나는 거죠. 로마서가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은혜를 준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위대하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들리지도 않는데 빨리 대답하세요. 묻고 대답.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로마서만큼 복음을 아주 잘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도 없다. 물론 이 로마서를 로마서보다 더 간략하게 썼던 책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복음의 선명성을 잘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걸 좀더 디테일하고 좀더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많은 사람들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회심하는 일들도 많이 있게 되는 거고, 이 복음의 선명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1장부터 쭉올 때, 복음의 선명성을, 복음이라는 굿뉴스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작이 뭐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조금의 자격이나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바울은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아래 있다. 라는 것으로 로마서 3장 20절까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이제 우리로 모든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먹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라는 것을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4장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냐? 5장에 가서 뭐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는 화평한 교회 우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것으로 중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의롭다 여기겠다 내가 너희를 칭의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칭의력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한 게 6장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죠. 그 연합을 얘기했고, 이제 그 7장에 가서는 율법이 그러면 없어졌느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선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었어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주신 율법이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해요. 왜 이렇게 힘든 법을 줘서 우리를 지키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건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걷어차고 나왔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는 책임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그 율법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 마지막에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니까 바울은 죄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속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죄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내 죄된 본성과 의인으로서 칭해주신 그 의인으로서의 삶이 부딪히니까 그 안에서의 공고한 점, 스트러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성도만이 누리는 갈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양심에 찔려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 흘리고 아이 후회하고 그 정도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달려가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수 있잖아요. 그 뒷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 갈등이 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싶은 것이고, 내가 더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굳게 의지하겠다, 붙들겠다라는 것으로 가게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한다는 것의 의미가 매일매일 내 삶에서 기도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8장에 가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배라는 단어 자체가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부분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이해를 알고 있어서 포로처럼 끌고 가서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동시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거 아니에요. 그 수고하신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성장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물론, 죄도 짓죠. 죄를 짓지만 그죄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2주 전에 그래서 이제, 구약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보이시죠? 이 그림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빠지냐면 내 구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성도다운 삶인가?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시냐는가? 왜 나에 대한 관점만 포커스를 갖거든요, 우리가. 근데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우리 하나만 달랑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말씀의 한 부분만을 이해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감동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버려야 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안 그러세요?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되세요? 된다 그랬으면 제가 목회하시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고개를 살랑살랑 흔드시는 바람에. 그런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이해를 가지고 하나하나의 사건과 내용들을 받아들이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쉽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서 적용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모으시니까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를 하셨고 타락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은혜 언약을 베푸시고 그 은혜 언약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많은 좋은 신학학자들 중에서도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세대주의적으로 생각할 성경을 세대주의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해하시는 거죠. 뭐냐면 구약에 있는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갔고 이제 은혜 시대는 지금을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거기도 똑같이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노아가 알았을까요? 다윗이 알았을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나요? 물론 구약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싶어 했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많은 선지자들도, 모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렸지만 그들은 그림자로만 보였을 뿐이었죠. 그림자만 알고 다른 걸로는 알 수가 없었죠. 보여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음성으로는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너무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를 못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9장에서 바울이 굉장히 3절에서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누구의 기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죽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모세 아니었나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당연히 율법도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이 탄 거예요. 나를 끊어서라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끊어질지라도 모세처럼 똑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진짜 원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나가 직접 예수님께서 끊어지시는 거죠. 그걸 이루셨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자로서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것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구약의 내용들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5절을 보면서 안식교 사람들이 가끔씩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디에 그런 게써 있느냐? 여기 있지 않니? 얘기해 주면 돼요. 9장 5절. 뭐라 그래요? 예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세에 찬양받으실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딱 나와 있지 않느냐? 안식교 사람들이 가끔 천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붙잡아놓고 얘기하세요. 1시간, 2시간 얘기하면 다른 데 가서 전도 못, 자기들 포교 못할 거 아니에요. 잡아놓기라도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지금 믿고 있다.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고 우리 죄가 되셔서 죽으셨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끄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내 열심 아니면 내 무슨 노력 이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확신은,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는 내용은 내가 잘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단 말이에요. 바뀌질 않아요. 기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15절서부터 보면, 아, 25절서부터 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 그 중간에 약속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9장의 중요한 내용은 약속의 자녀들에 의해서만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였으니까 장자한테 주는 거냐? 야곱은 장자였나요? 아니죠. 장자로 따지면 쌍둥이 중에 에서가 장자잖아요. 근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야곱이 잘하세요?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장자한테 간게 아니라,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한테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약속의 자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들은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장자로 따지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왜 그랬냐? 그 이스마엘은 첩이잖아. 본처한테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다음이 누구예요? 다윗 다음에 이어진 왕이, 계보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본처의 자식일까요? 처의 자식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족보가 많아요. 그 안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들, 자녀로서 그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말, 우리의 됨됨이로 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하나만 봐도 그렇고, 각자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지금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할 만큼 깨끗하신가요? 저는 고개를 못 듭니다. 하지만, 저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각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진노와 긍휼에 대해서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9장 25절, 26절에서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예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암미, 자녀 이름이잖아요. 호세아의 자녀 로암미를 어떻게 한다고요? 암미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따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영적인 예루살렘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의 예언이 누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할렐루야죠.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10장으로 가서 이제, 10장 1절을 봅시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까요? 형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절까지 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사람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뭐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란 말이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거래요. 뭐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럼 율법을 그들은 율법 그대로를 바라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데요? 내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을 완성했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율법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4절 같이 봅시다. 그 얘기를 4절에서 하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려기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거죠. 10절로 갑시다. 12절로 가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이제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율법을 가졌고 이방인들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차별이 이제 더 이상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로마에 있는 살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이 내용을 듣고서, 아,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도 바울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과 똑같은 일로 똑같은 자격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안할 뿐이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정말 매일매일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야 어떻게 보면 매일 앉아서 성경 보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느라고 그 삶을 여러분보다 치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잖아요. 요즘에 조금 치열함을 경험해요. 저도. 그런데 그뭐 잠깐이잖아요. 여러분만큼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조금 이해하지만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는 뭘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지식 좀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여기 나와 아까 읽었잖아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이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 19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모세나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려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열렸다라는 것을, 대신에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11장에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뭐 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버려야 마땅한데 남은 자들을 두었다. 이 남은 자의 내용을 이제 11장 12절까지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까지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남은 자 5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사야 때도, 모세 때도, 각각의 시기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도 남은 자들을 계속 두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 13절부터 신약의 교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11장 1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신약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수가 몇 명일까요? 난알수 없도다. 그렇죠? 우리는 알수 없죠. 하지만 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계속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이 수가 다 채워지게 되겠죠. 채워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부르신 그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는 불러서 좀 써봤더니 넌영 아닌 것 같구나. 그랬으면 저는 아마 여기 없어요. 오래전에 죽지 않았을까? 저는 제 인생을 들어 장담하는데, 장담이라는 건좀 그렇겠지만, 없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누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너희가,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참아서 남은 자들 통하여 구원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방인이 우리에게도 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 내용이 아까 읽었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깊고 오묘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죠. 이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래. 아이고 야구르지 메롱이 아니라 자랑하지 말고 뭐라는 거야? 그 은혜에 맞게 살아라.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뒤에 34절과 35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죠?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며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순간들을 살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가끔씩 이 기쁨 내용을 다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목사가 설명이 어려워서 그렇다면 정말로 제가 반성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 목사님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삽니까? 어떻게 다 순종하면서 살수 있어요? 순종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대로예요. 알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순종하기 어려워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 그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란 말이죠.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까지 두려움 없이 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가슴 아파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면서 또한 기뻐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지만 하하하 웃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인생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을 이해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11장까지가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했다면 12장에 가서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교회와 삶에 대해서, 교회의 삶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작이 뭘까요? 너희의 모든 구원과 구원의 내용들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시작이 뭘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가 나오는 거죠. 기대되시지 않나요? 다음 주 To be continued. 12장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같이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묵상하는 거 내용을 한번 다 했으니까 이해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만 내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잘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금방 주눅들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 것처럼 우리가 망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잘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국에서 정말로 어려운 순간을 겪고 회복하고 있는 우리 공강자 성도님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연세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가족들의 안타까움과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 우리 어머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는 많은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정말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공경영 성도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하나하나에 진행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대우한다는 것을 알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